12장 말씀은 7살의 왕이 되었던 요아스의 40년간의 통치 기록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 열왕기의 내용과 역대기의 내용이 병행되는 내용으로 같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혹 열왕기에 부족한 내용을 역대기에 보충하고 역대기에 있는 내용들을 또 열왕기가 보충하는 내용인데,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 24장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보완해서 함께 더 풍성하게 그 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7살의 왕에 대해서 40년간 통치했다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전반부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과 그 이후에 17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의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요아스 시대에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썼다라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당시 성전 보수와 수리가 필요했던 것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지어진 지 이때가 되면 약 1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이라 하였어도 100년이 지났으면 무너진 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곳에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었고, 또 전쟁이 났을 때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이 시도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손상 입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요아스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성전 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이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 6년 동안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시기가 반정의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 동안에 이 아달랴의 두 아들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이용해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하고 이런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말씀해 보신 그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 안에서 하지 못해야 될 일들을 하고 성전 안에 우상의 단을 만들고 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잔재들을 다 청산해내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청결하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긴 시간이 지나서 허물어진 부분도 생겼고 지나간 어두운 역사 암흑기에 성전을 악용한 사례도 있고 해서 왕은 충심을 가지고 일을 잘 하려 하는데 마땅히 일에 앞장서야 될 제사장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다. 지시하고 오래 지났고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도 바치고 했는데 그 재물들이 다 어디에 갔는지 알 길도 없고 성전 보수 공사는 지지부진하고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 많은 물질들이 다 유용되거나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전용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대표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면서 이제부터는 제사장들의 그 돈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없애버리고 왕궁에서 직접 인부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품삯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이 직영제도로 제도를 바꾸어서 성전 공사를 추진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이 요아스는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첫째는 자발적인 헌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성전 한쪽에다가 헌금궤를 만들어 잔물쇠로 채워놓고 거기에 누구든지 와서 원하는 사람은 헌금하게 하고 그게 자발적으로 모아진 헌금을 봉인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일을 하겠다는 자발적인 헌금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굉장한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함께 일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인부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돈을 계산하지 않았다, 회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이 승실히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나중에 정산이나 회계하는 절차가 필요 없을 만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가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둘째는 누가 보더라도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감당해서 나중에 서로 회개를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검토할 일이 없을 만큼 청결하고 정직하게 된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전 보수하는 데 중점을 둬야지 성전 안에 갖춰야 될 기구들을 금으로 할 거냐 은으로 할 거냐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 자체가 무너진 데 있으면 수축하고 훼손된 데 있으면 보완을 하고 한 여기에 집중해야지 그릇 만들고 하는 일에 재원을 낭비하지 말자 했고 그것은 나중에 재원이 남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니까 우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시설들을 보완하는 일에 집중하자 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성전 보수 공사를 하면서 모든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게 했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했고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전 보수 공사가 은혜롭게 잘 완공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게 요아스 왕이 전반기에 정치를 잘하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도 힘을 쓰고 모든 면에 부족함 없이 잘했는데 17절부터 보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17절 말씀부터 보시면 17절 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는데 그 침공해 온 하사엘이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서 갖춰 놓았던 성전 안에 왕궁 안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꺼내서 주고 겨우 돌려보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런 요아스가 나중에는 자기 신복들에게 암살당했다. 근데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그 길가에서 암살당해서 장례 지내지게 되고 아들들이 왕이 됐다고 하는 매우 좋지 못한 내용이 이 요아스 왕의 말년에 있습니다. 16절까지 그렇게 은혜롭게 충성스럽게 믿음 가지고 잘하던 왕이 갑자기 적군의 침공을 받고 암살당하고 하고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두 16절과 17절 사이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급전직하게 되는가라는 거죠. 이 사이에 생겼던 일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130세까지 살다가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요아스가 40년간 정치하면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문제가 생겼다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은 역대하 24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말자 방백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이 방백들이란 귀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귀족들이 찾아와서 왕을 유혹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이 왕이긴 했지만 사실 당신이 왕이었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 하지 않았냐? 이제부터는 당신이 정치를 하시라 하고 왕을 부추깁니다. 그리고는 여호야다가 가졌던 정책과는 좀 반대 정책으로 가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 일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이 나라에 끌기 위해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럽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일입니다라고 제사장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왕의 그랬던 정책을 규탄하자 왕은 그 반대쪽에 앞장섰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처형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적군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 적군의 침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길로 가는 요아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시기에 요아스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대신에 왕궁에 가지고 있던 성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꺼내서 무마시키고 적군을 돌려보는 일에만 급급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갖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암살당하는 것으로 자기 운명을 마치고 마는데, 그 암살당한 역사도 역시 이렇게 지금까지 평생 어떻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간신배들의 충동에 놀아나서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그런 왕을 더 이상 우리는 왕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해서 신하들이 그를 암살하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요아스 왕의 말년의 비극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초심을 떠나게 되면 이런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7살에 그 왕위에 대해서 때 왕이 될 사람이 왕이 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살때 모든 왕족들이 몰살하는 그 참담한 비극 가운데 홀로 유모의 도움을 받고 고모부 내외의 도움을 받아서 구사일생으로 포대기 속에서 피난가서 성전에서 숨어 성장하다가 7살에 왕이 되고, 그 후에도 백성들의 사랑과 돌봄 속에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정의를 짓밟는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초심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수용하지 못하는 완악한 고집이 그를 파멸로 이끕니다. 이렇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역대하 24장 말씀 보시면 아람 군대 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 군대보다 훨씬 작은 군대가 몰려와서 위협을 하는데도 한번 제대로 전쟁해 보지도 않고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거다 꺼내서 갖다 바치면서 적군을 돌려보내는 이 비겁한 왕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역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꾸짖으시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를 보내셨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릇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빠르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한순간 위기만 모면하려 하다 보면 더큰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주의 뜻이 있을 때잘 깨닫고 긴급하게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서 믿음의 바른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최상의 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권력을 탐하는 신하들의 충동을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왕을 충동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왕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여호야다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공백 상태가 되자 그것을 차지해서 자신들이 왕정에 대해서 간섭하고 이것저것 주관하는 권력자가 되어보기 위해서 왕을 악용한 것밖에 아닌데, 왕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왕이 잘합니다, 대단합니다 하고 죽게 세우는 것에 미혹되어서 이제는 당신 정치를 해야지 하고 유혹하는 그 말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충언을 하는 사람과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충동하는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충성과 충동질이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존감과 이기심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이기심이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해치면서까지 나가는 이기심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자존감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구분하지 못합니다. 왕에 대한 충성심과 왕을 충동질하는 건 다른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 요아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됩니다. 또한 가지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인간적인 의리는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지금까지 있게 만들어준 사람은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한살때 피난시켜서 왕궁에서 성전에서 6년간 키우고 왕으로 만들고 사사건건 뒤에서 돌보고 누구도 왕의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게 그를 반듯하게 세워준 사람이 그인데 그가 떠난 다음에 그 아들을 처형하고 맙니다. 그것도 충성스럽게 왕의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선지자 스가랴를 처형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의리나 인간적인 신뢰도 지키지 못한 사람 역사에서 무엇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듭된 그의 실수가 이어지면서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어떻게 시작한 인생인데 이렇게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한 자기 삶인데 이렇게 어리석게 어이없이 인생을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비극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한 살 때 비난 가서 일곱 살에 왕이 될 때까지 숨어 살고 이런 파란만장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면 그것도 화려해야 되고 정말 좋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은혜를 잊어버린 무지함이, 징계와 책망을 수용하지 못하는 아집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충언과 충동질하는 백성들의 그 말을 구분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인간적인 신뢰와 인간적인 존경심도 지키지 못했던 그의 가벼움이 결국은 자기 생명의 단축으로 암살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이고 거절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멀다 해서 가야 될 길을 가지 말아서 안 되고 가깝다고 해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이 멀고 가까움이 아니라 갈 길이 따로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신중히 우리 행보를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가야 할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